사무엘하 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9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장까지 해서 다윗이 주변 동서남북 사방 여러 나라 민족들을 정복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직화하고 체계화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행했는지를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부터 보게 될 9장 내용을 보면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내용은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했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9장에 나오고요. 다음 장인 10장에 가면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 혹은 주변 민족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10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9장은 므비보셋과 관련된 국내 정치의 모습, 10장은 또 해외의 다른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정치와 관련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9장 내용 우리가 단락들을 좀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가 총괄적으로 나와요.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게 사실 이 한 구절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 구절만 잘 이해하면 그리고 조금 더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 우리는 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쓱쓱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요나단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싶긴 한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참 독특한 표현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상정은 어떤 것이냐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자손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사람,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요나단과 관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찾는 사람은 요나단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집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생각해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찌 보면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진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만 놓고 보면 정말로 악독하게 다윗을 대했던 다윗으로 모진 고난을 겪게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누구를 찾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언제든지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그게 지금 다윗이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는데 은혜를 베풀 이유를 막 찾다 보면 한두 가지밖에 없고 원수를 갚을 이유를 찾다 보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그게 사울의 집안인데 그 집안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1절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국내 정치를 행할 때에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대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그 녀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됐던 그 사람과 관련되는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인 므비보셋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만 전개가 되겠지만 다윗이 어저께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광야 시기를 거쳤죠. 그때 사울이 원수처럼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광야 시기가 끝이 나고 유다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추종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대적했죠. 그것도 무려 7년이 넘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여정을 놓고 보면 광야 시기 때는 사울이 원수로 노릇했던 것이고요. 또 유대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북쪽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사울의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 사건을 들으면 북쪽 지역에서 살고 있던 소위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다윗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거나 우리에게 보복을 하거나 우리에게 불편부당하게 무언가 손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뒤에 실제로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시바입니다. 우리말로는 발음을 잘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튼 사울의 집안에 종이 있었고 그 사람을 다윗의 앞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와서는 왕이 그에게 말을 하죠. 네가 시바냐? 그러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단 불러왔고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려주는데 3절 끝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참 이 내용을 보면 참 불행하죠. 사울의 모든 집안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불행한 현실이기는 해요. 또 어찌 보면 또 감사한 게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았는데 참 묘하게도 요나단의 집안에 남아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므비보셋인데 이 아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장인 거죠.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그날에 너무 전쟁이 급박해서 아이를 들고 도망가고 뛰었는데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이가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뒷부분으로 가면 므비보셋은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다리를 둘 다 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은 봤는데 양쪽 다리를 저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한쪽만 절면 어떻게든 걷고 할 텐데 양쪽을 다 절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날에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 참 살기가 어렵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말할 나이가 없었습니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다른 것들을 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래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 안에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대화가 전개가 돼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게 므비보셋과 관련된 두 번째 설명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므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므비보셋이 부자로 잘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 므비보셋이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지금 표현을 보면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마길의 집입니다. 집주인은 마길입니다. 그 무비구서에서는 거기 살고 있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간단한 거죠.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상황이 어떠냐면 달랑 혼자 한 사람만 남아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윗에게 적수가 된다든지 뭐 그렇지도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가문이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직접 찾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게 된 과정을 놓고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제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께 은혜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좀 보답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다윗이 찾은 거예요. 다윗이 찾고 사람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자기의 원수로 대하던 사람에게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물며 원수로 대하지 않았던 다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잘했겠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직접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가만히 앉아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뭔가 선행을 줘야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고요. 동서남북 사방을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안한부인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적대했던 사람의 별로 남아있지 않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그 사람도 돕고자 하는 그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정치를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적용하곤 하지만 종종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성도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 갖곤 합니다. 타당한 마음이에요. 참 좋은 마음인데 참 목회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안타까운 때들이 있어요.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나는 힘도 없고 가난하고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은혜를 받아서 나보다 힘 있고 돈도 많고 가해자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적용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라도 적용을 해야 되죠. 종종 부부싸움을 해서 부인이 매를 맞고 쫓겨났을 때에 목사님들이 그 매 맞고 쫓겨난 부인에게 당신이 참으시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쁘게 행동하고 부인을 쫓아낸 그 남편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피해자인 부인에게 참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때들이 있다고요. 그런 모습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은 사실 내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과 형벌을 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지금은 물론 겉으로도 다윗이 모든 부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무비보셋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형벌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잘 생각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형벌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행동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가 자신에게 원수로 대했던 사람들, 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 어떻게든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또 이 사회에도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늘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복받은 사람들, 은혜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찌하여든 돕고자 하는, 어찌하든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